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 시원하죠? 예. 저녁에 시원한 날 속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그 앉아서 저녁에 이 시원한 공기 속에 또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밤에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도 몸도 건강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정말 너무 놀랍다. 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한 나라 대통령이 그 우리 캠프에 와서 또 강연도 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그 본인이 목사님께 들은 그런 복음의 간증을 직접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랍다. 이게 정말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성교회가 있고 또 종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첫날부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골로새서 그 1장에도 있고 또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어서 서로 소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제 박옥수 목사님 지금 탄자니아에 계십니다. 거기는 오후 2시쯤 됐는데 박옥수 목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려면은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곁에 있는 지금 전희용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곁에 있는데 제가 이제 전희용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전희용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뭐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고 전희용 선교사님이 아 목사님 지금 교제 중이시다 사역자들하고 지금 계속 이제 둘씩 교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용 선교사님에게 목사님하고 지금 연결이 가능하냐? 아 가능하다. 그러면은 적당한 때 연결을 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전용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마음을 물어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연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만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고 또 수도물은 이 수도 라인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무선 그 채널이 있죠. TV를 움직일 때 전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직접 터치해서 움직였지만 요즘은 리모컨을 통해서 TV 화면을 바꿉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같은 신호로 서로 설정을 해놓고 같은 신호로 설정됐을 때 그 리모컨의 신호를 TV 수신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반드시 같은 신호로 서로 설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같은 채널, 같은 마음의 채널을 가질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이 4장은 예수님과 완전히 마음이 다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대화에 참여해서 마치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여자에게 온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올 것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속에 함께 들어가서 이 대화에 참여하고 마치 내가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 대화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26절에 도달했을 때 이 여자가 변화됐듯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변화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난 것이 왜 특별한 일이냐면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을 중요시하고 또 우상에 접한 자들 그리고 피가 섞인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이제 막 그 상업 도시가 되어서 막 문란하고 굉장히 추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예 그 땅을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아주 피곤한 걸음을 걸어서 정오에 12시쯤 됐는데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이 여자가 올 것을 알고 먼저 기다리신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목마른 이 목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빨리 길러서 집에 돌아갈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관심도 없고 그냥 빨리 물을 길러서 돌아갈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자를 보았고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막 물을 길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먼저 물을 좀 달라. 자, 여러분 함께 물을 좀 달라. 예,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참 이상합니다. 왜 말을 거는 거예요 대체?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는요 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상관이야.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딱 단절된 이후에 오직 나를 중심으로 이 육체를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아들은 내 딸은 내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거 별로 걱정하지 않죠. 내게 속해 있는 동안에는 내게 속해 있으니까 자 먹을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자, 상관돼 있고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뭐 걱정 근심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빚도 있고 또 자식 문제도 있고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이제 혼자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이 시대가 고독한 시대라 그러고 굉장히 외로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때로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께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이 말 막 밖에서 또 목사님이 막 떠들고 다니고 그렇지 않겠죠. 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말 어떻게 믿죠? 뭐 안 믿으면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속에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정말 어렵고 정말 외롭고 정말 공고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목말라 있는 여자인데 자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까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 곁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요즘은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돌멩이 들고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가 얽히면은 형제간에도 돌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실 준비를 하고 가장 이 여자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이 여자 곁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만일 이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왕이 한 번씩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렇게 보러 시찰을 나간답니다. 근데 그날 혼자 막 이제 백성들 사이에 막 가서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보러 다녔답니다. 한참 다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영국이 비가 많으니까 이제 급히 어느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부인이 나옵니다. 그 부인이, 아니 누구세요? 내가 지나가다 비를 만나서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비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에게 여왕을 맞이할 수 있는, 여왕과 같이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뭐든지 내놓는다면 그 여왕이 모든 걸 다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가 이분이 여왕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웬 여자가, 웬 거지 같은 여자가, 비에 맞은 생쥐 같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세질락 하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죠. 근데 이 여왕은 간절하게, 야, 이런 기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고통도 좀 들어보고 요즘 사는 게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찢어진 우산을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 던져주면서 이거 받고 가라고, 그러면서 꼭 돌려달라고 나중에 그랬답니다. 한 이틀 지났는데 그 왕의 군사들이 수십 명이 그 집 앞에 찾아온 겁니다. 말을 타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행렬로 그래가지고 딱 그 중에 대장 하나가 그 이제 아주머니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아주머니 놀래가지고 나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웬일이냐고, 나는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 당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여왕 폐하께서 당신에게 고맙다고 당신에게 빌린 것을 돌려드리라고 해서 여기 지금 왔다고. 그럼 찢어진 우산을 잘 싸가지고 딱 돌려줬답니다. 우리 여왕 폐하께서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왕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인데, 또 여왕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한번 만나면, 대통령과 한번 만날 수 있는 사업가들은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흥한단 말입니다. 대통령과 만났다면 그 사람 망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그게 그분이 누구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정말 팔자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자,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러, 이 여자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이 우물 곁에까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길게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멀리 오셨구나, 이것을 만일 이 여자가 알았다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 긴 걸음을 하시고 아주 피곤한 걸음을 걸으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정말 정말 무례하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여자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 마음 몰라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여자의 마음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자, 여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선물 좋아하죠. 선물 받으면 슬퍼요? 기쁘죠. 여러분, 거의 장난으로 줘도 선물은 기쁘더라고요. 기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라고 내 손에 맡겨서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에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만일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여자 앞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멘. 이 실제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 저도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말하고, 제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김성호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지. 내가 그거 가지고 왔어. 그리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진짜 알았다면 너는 구했을 것이고 그는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야, 네가 내게 달라고 해봐. 내가 줄게. 그 말이잖아요. 너 뭐가 필요해 대체? 전 지금요,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암이거든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야, 그러면 고쳐달라고 해봐.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넌 뭐가 필요해? 아, 저는요, 지금 우리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무엇부터 손댈 수지를 모르겠습니다. 야, 그거 내게 고쳐달라고 해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여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이거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뭐 날 도와줄 수 있겠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귀신 들려 있냐면 예수님은 능히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놨어요. 너와 예수는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말한,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 귀신이 뭔지 알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나가소서.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나가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자마자 다시 예수님을 버려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게 구하,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주었으리라. 난 너에게 주었을 거야. 너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지? 왜 너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너 왜 원망하고 있지? 너 왜 근심하고 있지? 네 소망은 나야. 내가 다 쥐고 있어.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 내가 열어야 돼. 내게 와. 내게 구해. 오직 나뿐이야. 너의 기대는.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길이야.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가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 11절 여자가 어떻게 엉뚱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한테 생수 주신다고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표 생수,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이거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퍼서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우물을 퍼서 나에게 주실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땅에 속한 것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단어만큼만 듣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굿모닝, 그럼 굿모닝 그 알아듣습니다. 왜? 내 안에 굿모닝이 있으니까. 굿모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단어만큼은 내 귀에 들어오죠. 맞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틀 안에서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 생수를 그냥 땅에 속한 생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는 생수는요, 반드시 그 목적을 얻으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얻으려면 물기를 그릇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참 이상하네. 당신은 물을 얻을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려면 가죽이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죠. 잉크도 필요하고.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오직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물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이 말입니다. 물을 H2O라고 합니다. 물이 H2O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서로 만나서 물을 만든답니다. 근데 여러분, 수소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산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 중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서로 손을 딱 잡으면요. 손을 딱 잡으면 이게 보이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된단 말입니다. 손을 딱 잡으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물체가 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된답니다. 힘. 어떤 힘, 그걸 에너지라 그러는데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서로 딱 만나면, 힘에 의해서 서로 만나면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물체는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의 힘으로 모든 물체를 만드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말씀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딱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자, 여기에 큰 빌딩을 하나 지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부처가 다 합동을 해가지고 그 빌딩을 짓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그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여자는 무엇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갖추려 어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자, 땅은 말입니다. 그냥 거무튀튀한 땅인데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더니 말씀이 명해지니까 땅이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더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김성우이 너는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나에게서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증을 이번에 쭉 들어봤는데 오늘 뭐 간증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 IT에서 온 이한솔 선교사가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한솔 선교사가 자기는 뭐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답니다. 선교사지만 말 안 듣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한솔 선교사를 딱 불러가지고 IT의 선교사로 보내. IT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죠. 하나님이 이한솔 선교사, 너는 그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IT에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알손 선교사 안에는 아무런 갖춰진 게 없는 겁니다. 뭐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뭐 조건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IT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뭐 영어 캠프를 통해서 5천 명씩 또 금년에는 만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 IT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야 이한솔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전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낼 거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IT에서는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한다. 그 말씀이 조건이 돼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땅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더니 땅에서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 나에게 그 말씀 자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당신 물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네가 아는 생수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거잖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야.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분 여기 14절을 보면요. 나의 주는 물은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가 아는 물은 내가 이렇게 물기를 그릇으로 퍼 올려야 되는 물인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확 솟아가지고 내게 다가오니까 물 자체가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수고할 필요가 나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물 자체가 내게 다가오는 생수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땅에 속한 들짐승은 땅을 이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이런 뛰어다니거나 뭐 그런 지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산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강도 문제가 되고 까시덤불도 문제가 되고 불나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새는 새가 딱 날개 펴봐요. 그러면은 산도 문제가 안 되고 강도 문제가 안 되고 제 아무리 높은 나무도 까시덤불도 불이 나도 그게 절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여자 앞에서 하나하나 지금 대도 않는 여자 하고 있는데 막 성질 같으면 아이고 답답해라 해가지고 그냥 때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이 여자의 마음을 열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 자,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가 마음 좀 열렸습니다. 주여. 이분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걸 알고 계신데 만일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 저 정말 남들 다 자고 있는 정오에 이렇게 물길로 오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 그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좀 절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 그거 슬픔을 못 이기는 기쁨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행복, 그거 며칠 못 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백 가지 기쁨하고 한 가지 슬픔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한 가지 슬픔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저 로또 복권에도 당첨됐고 뭐 100억짜리 그리고 또 지금 다 잘 됐어요. 막 집안 식구 다 잘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보고 암이랍니다. 말기 암이래요. 이제 곧 죽는데요. 내가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슬픔이 왔어요. 누가 이깁니까? 백 가지 기쁨이 이깁니까? 한 가지 슬픔이 이깁니까? 한 가지 슬픔이, 슬픔은 딱 하나인데 한 가지 슬픔이 다 잡아먹고 다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은 다시 목마르는 겁니다. 다 그래요. 이 땅에 속한 건 얼마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그것이. 그 기쁨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 행복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이거는요, 절대 불행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픔에게 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진리가 모든 불행을 이기는 그런 특별한 것이란 말이죠. 자, 이 여자는 진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걸 얻고 싶었습니다. 자,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 것 좀 주세요, 있으면. 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가라사대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이 갑자기 16절에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되다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약점이 있습니다. 좀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여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릴 건 어떡하든 가리고, 예? 나타내 보일 건 어떡하든 나타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든지 우리가 가리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막 공부를 못한다. 그럼 어떡하든 아이를 좀 이렇게 가리우려고 합니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 둘째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우리 집이 삼형제인데. 우리 막내가 더 잘했고, 둘째가 공부 잘했고, 둘째, 셋째는 저는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저는 뭐 내세울 게 없거든. 그래서 뭐 보통 잘 안 갔어요. 그래 이제 그 뭐 집안 얘기 나오면 아이고 우리 누가 이번에 뭐 공부를 1등 했어. 걔가 아 지난번에 1등 하더니 이번 또 1등 했네. 아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건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요 남편이 다섯 명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좀 창녀처럼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욕망이 강해요. 욕망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고 살아봤는데 이 남자가 또 아니에요. 이 남자가 뭐 되게 날 좋아한다고 막 그래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남자의 상처만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진실한 남자를 만나야 진실한 남자 두 번째 만나서 살아봤는데 진실하긴 한데 너무 무능해. 그래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발로 차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남자를 만나봤는데 진짜 남편, 진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남편은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가깝게 살지만 그 사람을 알면 실망합니다. 모를 때 좋지. 그죠? 모를 때 좋지. 알면 실망해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 서로 그런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애인끼리 해서 만나면 방귀 안 끼잖아요. 그죠? 어떡하든지 이제 가릴 건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 이렇게 막 허물이 막 드러나죠. 예? 막 문제가 막 드러나죠.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막 싸웠는데 이놈 아주 흉악한 놈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6개월쯤, 이놈 아주 흉악한 놈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막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떡하든지 치명적인 약점은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들춰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를 어떻게든 가리우고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말 여러분 이 여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대답이었어요. 이 마음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마음. 남편이 있긴 있지만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물론 여기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알아.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넌 내게 가릴 필요가 없어. 난 너를 이미 알아.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가 모르는 게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말해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여자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를 다 알아.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가리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도 숨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를 때는 가리우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 저 사람이 날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 아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합니까? 다 아는 사람에게는. 다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그죠? 우리 부모는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편한 거예요. 왜? 부모는 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약점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편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자, 야, 난 널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네가 얼마나 추하게 살아왔는데 너 창녀처럼 살았잖아. 내가 그런 너 다 알아. 알면서도 내가 네게 다가온 거야. 알면서도 난 너에게 말을 건 것이고 알면서도 너를 사랑한 것이고 알면서도 너밖에 없었어. 내 마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섯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섯 명만 나옵니다. 다섯 명만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이 나오는데 이 다섯 명 여자의 특징은 이들이 다 남편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뭐 저기 죽임을 당했거나 불행하게 남편과 이별했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진 여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이 여러분 여자가 제 아무리 잘나서도 솔직히 말해서 여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을 잘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여자는 남편을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개 되게 똑똑한데 하여튼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백마 타고 어떤 왕자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졌던 여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떡 같은 놈 만나가지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솔직히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자가 말입니다. 자매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소망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마음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진짜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려면 보이는 남편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으면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요 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자들이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남편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진짜 마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체면 이런 거 다 치우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지금 저 공고합니다. 저 목마릅니다. 자 예수님이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기 19절 여자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마음을 좀 더 엽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디다. 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연결 여러분 뭐든지 연결만 되면 아까 박옥수 목사님하고 연결이 딱 되니까 탄자니아에 계신데 예? 지구 반대편 저 탄자니아에 계신데 그분 목소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진 것처럼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뭐가? 예? 자 여러분 제가 뭐 그 어떤 이거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시험을 봤대요. 어떤 부인 자매님들이 뭐 단체와 같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그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다섯 명이 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대요. 감사하게 쪼로록 같이 앉았답니다. 감사하게 이상하게 네 명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명만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감사하게 같이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은 100점을 맞았고 나머지도 100점을 맞았어요.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받아쓰기만 하니까 다 합격했단 말입니다. 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없는 자가 충만한 자의 것을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걸 다 그냥 그대로 흘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만 연락되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예.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저한테 어이 김 목사 청와대 한번 놀러와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저는 딱 그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그럼 이제 다 이제 갑니다. 제가 딱 가는데 막 아무도 몰라요 저를. 막 입구에서 막 못 가게 해요. 그게 문제 됩니까? 내가 정확하게 대통령 마음을 들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정확하게 대통령 마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과 통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 대체 어디에 가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까지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거 다 치워.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돼.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버려야 돼.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여기 22절. 자,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으로 살아버렸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영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에 빠지면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으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린 온전히 육으로만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 껍데기가 나로 알고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그 케이스가 있는데 반지를 잃어버리고 케이스로만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산 거죠. 미련하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으로 말미암아야 돼. 영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짓이 없는 참, 거짓이 없는 진리를 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또 참으로, 다시 말해 진리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 이 말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기 4장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야, 네가 예배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야. 예배할 때는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게 언젠 줄 알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가 되고 교통되려면은 너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앞에 딱 서 있잖아. 지금이야. 지금 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느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여러분, 이 죄가 온전히 씻어지려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라는 것이 지불되어야 죄가 씻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거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죽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면, 자, 우리 성경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 얼마만큼이나.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넉넉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자매님, 또 모친, 우리 형제님, 또 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사랑했느냐? 얼마만큼이나? 예? 제가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이제 한번 차를 타고 오다가, 이거 한 20년 전 얘기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뒤에 탔는데.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있었고 저는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빡 났는데 제가 애를 붙든 게 아니라 제가 손잡이를 저 혼자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간은 있잖아요. 내가 당신 그때 알아봤다. 위기 상황이 딱 되니까 아기를 지키고 나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 혼자 살라고 손잡이를 갖고. 아,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자, 여러분, 그거 하나를 보면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있죠. 야비한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자, 여러분, 여기 요한 1서 4장 9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참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병에 걸린 분들 계시죠? 자,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죠, 뭐.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리려고 했느냐? 독생자를 주심으로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무엇을 희생했느냐면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아들,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누구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아들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들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들만큼.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찌르셨단 말입니다. 아들을. 여러분이 한번 아들을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일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막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강도가 온 줄 알고 칼로 탁 찔러버렸어요, 우리 아들을. 그래, 우리 아들이 페이를 흘리면서 아빠 나야, 너였냐?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내 아들을 찔렀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찔렀습니까, 안 찔렀습니까? 팍 찔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찌른 자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인 걸, 내가 찌른 저분이 누구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냐면 나의 창조주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생각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신 나의 가장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모르고 강도를 찌르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강도를 찌르듯이 그분을 찔러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찌른 자가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내게 다가오신 분을 알게 되었을 때 통곡을 할 거라는 겁니다. 통곡을. 내가 내 아들을 팍 찔렀을 때 아들인 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데 그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언젠가 너희들이 진리를 알았을 때, 언젠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때 마치 자기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찌른 자가 통곡하는 것처럼 너희도 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예수를 찌른 자는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찔렀기 때문에 내가 찌른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찌른 자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분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찔리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찌른 거예요. 내가 찔렀으면서도 전혀 찌르지 않은 자, 아는 자처럼 찔러서 그분을 향해 창으로 그분을 옆구리를 찔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찔렀다는 것을, 내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찔렸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십자가 나무를 흘러서 땅바닥에 흥건히 다 젖었겠죠. 그 땅은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과 저, 그 피가 흘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땅에 쏟아진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었노라. 또 이제 인간을 온전히 의롭게 했노라. 온전히 인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친히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체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전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 전체, 하나님 전체를, 내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전체를 통째로 다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 그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려고 했던 우리의 영혼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 영혼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았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도로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이 구속이 바로 죄사함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말 안에는, 죄사함이라는 말 안에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섞여 있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말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말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전에 우리는 멀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우린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죠. 왜? 우린 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이미 값이 지불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찾아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여러분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워지지? 기도를 해야 되나?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 첫날 만나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워지는지.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10번, 20번 해도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이미 여러분을 사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두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잃었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단 말입니다.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통째로 다 내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확실하게 구속된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 전서 7장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7장 23절 고린도 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나라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당연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이제 내 모든 건 당신이 샀으니까 다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저 이제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당신이 이끄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여자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먼 길을 걸어서 나 같은 여자, 창녀 같은 여자 음탕하고 정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밖에 안 짓고 그런 여자에게 일부러 찾아오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아까부터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그분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 자기 앞에 서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하, 정말 그렇군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26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정말 나만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오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26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와, 당신이셨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셨군요. 당신이 먼저 오셨어요? 아, 난 정말 그거 몰랐는데 당신이 먼저 그럼 나에게 말을 걸었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당신 얼마나 나를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근데 난 당신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을 먼저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이랬습니다. 이 여자가 이 앞에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분은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순간 여자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이 여자는 자유케 됐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우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고 발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양에 와서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됐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가까워졌구나. 내가 이제 하늘의 모든 보화가 실제로 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염려와 근심할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렇게 발견하면 이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처럼 능력을 입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